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진행 중인 민간인 소개 작전을 감시할 유엔 감시단에 즉각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서방 측의 알레포 사태 관련 제안들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프랑스가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는 마침 어제 지난 며칠간 차질을 빚었던 민간인과 반군 수천 명에 대한 소개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저녁까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모두 2만 명이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의 사상자 규모가 사망 12명에 부상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시장에 있던 군중들을 향해 고의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사고는 독일인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통적인 야외 축제가 열리는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으며 트럭 안에서는 다른 사람도 한 명 발견됐지만 치료 도중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럽 전역의 시장 등 공공장소 방문 시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여행 경보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들이 연말연시 연휴와 관련 행사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젯밤 러시아 대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앙카라의 한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던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는 강당 한켠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카를로프 대사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며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가 무고한 시리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등의 여파로 터키 내 미국과 이란 외교 공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1,4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무기와 고속정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자오지안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어젯밤 대통령궁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중국은 다른 장비들을 위해 가용한 5억 달러의 장기 연차관 제공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원이 필리핀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2만 6천 정의 M4 소총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주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 수거한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오늘 미국 측에 반환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무인기를 수거했던 장소에서 반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 대변인은 또 해당 장비는 바닷물 염도와 수온 분포도 측정에 사용돼 왔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해군 간 수행되는 전문성 기준 모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양국 간 우호적 협의 끝에 장비 반환이 완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어제 투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은 304표를 얻어 227표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선거인단 538명 중 7명은 주내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는 12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third committee.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이 제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제재 선박은 31척에서 22척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강한 미한 동맹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오후에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12년과 13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이날 결의안 채택 전에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적대주의의 산물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tegorically reject the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나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또 북한 수뇌부가 국가의 주요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만연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의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 결의들이 쌓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이 이뤄졌던 것처럼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압도적인 동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결의가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와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민간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결의안에 한층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특히 이번 결의안에 북한 당국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정배드로 대표는 북한 독재자가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핵실험 등 무기 개발과 통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배드로 대표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폭로해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NGO들 또 현장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의 사실과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NGO가 그걸 인용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보고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 연결됐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대북 민간방송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대표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과거 정권 때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권 유린 책임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직적 범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무리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모르면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이 무고한 삶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뭐 라디오라든가 전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 증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정말 그 학부터 한 김정인의 이 반인륜적 대량 학살 그리고 노예 그리고 절멸 이런 행위들이 당장 멈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과 성원이 증거로가 되고 증거가 이제 많이 축적됨으로 해서 ICC 어떤 그 소추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정인을 국제사법의 형사재판소에 세운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에 앞서 19일 서울에서 ICC 제소 북한인권 가해사실 증언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인권 침해에 직접 참여했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이런 증언 자료들을 오는 23일 ICC에 제출하고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광 대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대해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들 나라들도 북한 지도부에 인권 문제를 개선토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의 피트 서센스, 규칙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어제 서울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서센스 의원은 윤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 한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의원단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제115대 미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미한 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실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나라는 고위급 협의체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대북 억제 강화 전략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0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양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가 이번 회의를 통해 최선의 억제 전략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동맹 간 포괄적 억제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해구산,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대행, 데이비 시어 국방부 정책 수석 부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임 차관은 지난 18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두 나라가 이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은 19일 워싱턴에서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세 나라가 국내외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동향과 침해 사고를 가정한 각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미국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 이경철 한국 대테러 사이버 안보 자문관, 그리고 아치시 사이토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 정책과장이 각국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이 제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31척이었던 제재 선박은 지난 3월과 이번 조치 등으로 22척으로 줄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선박은 던라이트호와 에버브라이트 88호,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호, 사우스힐 5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산하 1718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들 선박들이 원양해운 관리회사 즉 OMM의 경제적 자산으로 통제되거나 운영되지 않아 자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결의 채택 직후인 3월 중순 진텅호와 그랜드카로호 등 4척을 OMM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고 이번에 5척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제재 채택 당시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올해 초 퍼스트 글림으로 이름을 바꾼 던라이트호는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었고 에버브라이트와 사우스힐 5호는 각각 시에라리온과 팔라우 선적, 골드스타 3호와 오리온스타호는 각각 캄보디아와 몽골에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안보리는 이들이 다른 나라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지적 방식을 이용했지만 실제 소유와 운영은 대북 제재 대상인 OMM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이 OMM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제재 결의 채택 이전까지 해외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겼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88호와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 호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를 소유주로 보고했고 던라이트 호는 등록주가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한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사우스힐 5호의 소유주가 OMM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평양에 있는 수삼 운송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던라이트호 등 5척의 선박을 독자 제재해온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제재를 해제한 선박들에 추가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9척의 선박은 유엔의 제재 해제에도 여전히 미 재무부사나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시험 항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잠수함 개발기지에서는 미사일 발사 시험장 확충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지난 9일 함경북도 심포 조선소 모습을 담은 상업용 위성 사진입니다. 고래급 잠수함과 시험용 바지선을 덮고 있던 위장망이 사라졌고 갑판 위에 소형 자재들이 놓여있다는 분석을 달았습니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세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19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런 정황은 잠수함이 최근 바다를 항해했거나 조만간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정박된 부두에선 어떤 움직임도 없고 흔히 관측되던 지원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선은 과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바지선을 예인하고 미사일 운항을 보조했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원선이 다른 잠수함을 따라 항해 나섰거나 다른 곳에서 수리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 시험 목적 외 바다로 나가는 데는 승조원들의 기량을 확인하거나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성 사진만으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심포항 인근의 SLBM 지상 발사 시험장 시설이 확충된 정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간 발사대 서쪽 보호벽이 완성돼 더욱 높고 규모가 커졌다며 북한이 지난 8월 시험 발사한 SLBM KN-11보다 더 큰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달 초 육상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거론하며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곳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현지 대형 건물 앞 야적장에 설치된 기중기와 대형 전송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었고 바닥에 놓인 물체들의 종류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건물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심포항 남쪽에서 진행되던 대형 건물 건설 작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다소 느려졌다면서 길이 119m의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최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굳건한 미한 동맹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41년간 몸담았던 렉스 틸러슨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되면서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안보의 3대 축이 완성되었습니다.
President-elect Trump tapped the CEO of the world's largest publicly traded
ExxonMobil CEO Rex Tillerson Tuesday.
특히 공직 경험이 없는 틸러슨 임명자가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강경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공화당 외교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전례가 없어 향후 정책 방향을 전통적 당론을 통해 유추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역시 이 같은 노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y his advisors and by members of Congress is to give strong support to the U.S. ROK alliance.
틸러슨 지명자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쪽이고 그런 경향은 그의 보좌진과 의회에 의해 더 강화돼 정책의 근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아울러 단호한 대북 접근법이 공화당이 내세우는 강경 노선이나 개인적 성향을 벗어나 미 정치권의 초당적 인식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모든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협상 상대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와 군장성 출신들로 채워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전망은 미 행정부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외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중동과 대테러 전문가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새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잭슨 전 국방부 장관실 한반도 정책자문관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잭슨 전 자문관은 분명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심각한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라며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과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이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과 같은 상반된 시도를 모두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자문관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나 틸러슨 지명자 모두 협상의 달인답게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와 지나치게 결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상호 연결고리와 흥정할 부분을 발견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 성격의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이 같은 관측과 관련해 거래적 정책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nsactional policy, you know, can make sense, but I think the transactional policy has to be grounded in some core principles.
잭슨 전 자문관은 틸러슨 지명자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정치화하거나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할 경우 방위비 부담 요구 등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내세웠던 수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중국과 각을 세우는 데 대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멀어지면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두 나라가 무역, 환율 등으로 지나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만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홍콩의 유력 매체가 북한 당국이 핵과학자들과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핵과학자인 남편이 이상한 질환과 장애를 앓는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북한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을 이상한 건강질환을 가진 괴물로 표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이 신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례를 많이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당국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국이 과학자들뿐 아니라 그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의 인권을 비인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자유통일문화원을 통해 북한의 20대 후반 여성 리금숙 씨로부터 사연을 전달받았습니다. 리 씨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노동당으로부터 핵연구 기술자로 일했던 남성과 결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결혼 직후 자신이 남성에게 보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남편이 어린애처럼 굴고 정신 상태가 미숙했으며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성기능 장애와 기억력이 감퇴하는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리 씨는 남편을 견디지 못해 결혼 6개월 후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한 리 씨의 아버지는 조만간 리 씨도 데려와 보다 자세히 사연을 공개 토록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다른 여성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이들은 결혼 생활을 고문이라고 표현했고 남편을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30살이 되기 전 이빨이 다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많은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40살 이전에 죽거나 불구가 된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분강 물리대를 졸업한 남성 100명이 영변 핵단지로 보내져 한 명씩 죽었고 최종적으로 10명만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이상질환을 앓고 지적장애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핵시설 종사자들의 건강 이상을 지적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핵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서 핵실험장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마을 출신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암,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장은 북한이 1차,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출신 탈북자 17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자료를 9월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시력 저하, 불면증 등 신체 이상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수익 유입액이 약 8,3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통계 핸드북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4년에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웅크타드는 이 핸드북에서 북한을 소득이 낮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웅크타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억 2천만 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2013년에 약 8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4년에도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로 북한의 60배가 넘었습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 유입액은 개발 도상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2015년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가 12.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는 지난 몇 년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 줄었지만 이듬해엔 눈에 띄게 늘었고 2015년에는 다시 줄었습니다. 석탄 수출은 약 15억 달러로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38.46%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수출에서 4.95% 그리고 전 세계 석탄 수출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석탄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며 북한은 개발도상국 석탄 수출 순위에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김일성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리고 여러 곳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았던 데이비드 김 씨의 말입니다. 도망자 생활에 너무 지쳐 엉뚱하게도 한국에서 온 보따리 장수가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지막 북송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뭐 조사를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북한 여사 자격증, 그러면 러시아고 자격증, 뭐 이거 임까지 저러면 증명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니까. 자기는 확인해볼까? 다 맞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사할린에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 자기네도 다 알잖아 이제.
도망자로 살던 김 씨가 러시아 경찰에 잡힌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신상이 모두 드러났고 김 씨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김 씨는 당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각각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외교부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한국 영사관에서 딱 나오더니 그래요. 앞으로는 편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그럼 그런 편지도 못 쓰냐 이거죠 내가. 어, 감옥에 북한 애들 놨댔어요. 애들은 쫙 한번 들려보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안 만나고 확인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기 있다 이제 차, 무슨 영상하면서 알려주더라고. 차가 올 거다 이제. 그럼 나오면 북한 차가 한 대 올 거고 감옥 앞에 한국 영상은 차가 올 거다. 그 깃발 달고 너는 무조건 튀어서 한국 차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한국 차 안에는 또 한국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다친다.
그 말을 누가 해줘요?
한국 영사관에서 와서 알았다고 다 준비하고 있죠. 뭐 잠이야요 뭐 그건 뭐지 뭐.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가 꽂혀있는 차가 나타나기만 하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두려워 뭐 부려도 나오라는 대령 왔더라고요. 높은 놈이 KGB고 대령 그러더니 딱 쓰달리가 생겼어. 지금 그거를 그 소리 본부로 들어가요. 그 본부 사령부 너 이제 간다 너 나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 달라. 그럼 제발 너 알잖냐.
그렇게 숨막히고 힘들었던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났고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김 씨.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비는 쫙 잡아오지 밖에 마음이 심란하지. 야, 이제 가면 북한 애들 앞에 부모들 앞에서 죽이는데 걔들은 그렇잖아요. 모아놓고 민족반역자라고 막 쏴죽이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살려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북한에 가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입고 있었던 운동복 바지 허리끈을 뽑고 허리 줄로 목을 매 스스로 질식사를 시도했던 김 씨. 그러다 쇠창살 틈에 껴있던 녹슨 칼 조각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총살을 당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죽기를 택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피서자리로 죽는다고 침대에 넣고 어떻게 죽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안 잘라져요.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어, 힘 꽉 주니까 여기 나와. 그래서 이걸 다 잘랐지. 이게 잘랐잖아 이게.
그게 그 흉터예요.
네 이거.
김 씨의 왼팔 안쪽엔 또 하나의 움푹 패인 흉터가 있는데요. 녹슨 칼로 자살을 시도했을 당시 신경을 건드린 탓에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 씨는 다음 날 눈을 떴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어요. 새벽 2시인가.
네.
내 피를 끊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나는. 죽었어. 말 같지도 않으시라고. 그 신이 왜 죽어? 우리는 김일성이 죽는 건 꿈도 못 꿔봤는데. 하늘이 신처럼 생각했었는데. 북한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게 왜 죽어? 이 새끼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랬네. 안 가도.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보냈던 김 씨의 탄원서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 보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졌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맞물리면서 김 씨는 난민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천년만 년 살겠다면 김일성은 죽고 내가 살았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나는 살고 걔는 죽은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렇잖아요.
1994년 11월 당시 러시아 벌목공 출신 북한 남성 두 명과 본명이 따로 있는 김 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한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자본주의의 나라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 신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씨. 당시 김 씨는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안보 강사로 식당 사업으로 돈도 벌고 유명세도 탔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김 씨의 한국에서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말부터 망명자에 대한 환대 분위기는 사라지고 탈북자들을 천대시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명 안 넘을 때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서서만 뛰고 지금 넘어가지 않고 탈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는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탈북자 값이 뚝 떨어질 거네. 우리 때만 해도 계속 뭐 내가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기준용사는 뭐 하라고 식당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랬는데 이건 어디 가나 귀찮은 존재가 돼버린 게 어느 순간에 제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어디서요?
분당에서 서울에서 분당 북한에 들어와서 죽였지.
데이비드 김 씨는 1997년 한국에서 암살당한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을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이한영 암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보호 감시를 받는 불편한 생활과 무엇보다 탈북자로서 한국에서의 삶이 아들에게 밝아 보이지 않아 미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003년 관광 목적의 방문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받고 중국인 아내와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럼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그럼 뭐 범인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재판 받았다는데 추방 재판 나가라고.
길어야 6개월 체류만 허락하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김 씨 가족. 관광 비자가 만료된 김 씨는 여느 탈북자들처럼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기 위해 망명 신청을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노동 허가증을 받게 돼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은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매년 불안한 상황에 놓였지만 아들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3살 때 미국에 온 아들이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며 잘 성장하는 모습은 김 씨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독감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방학을 고려할 정도라면서요.
네. 전국적인 독감 유행 상황을 넘어서 학생들의 감염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본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겨울 방학인데 이번 주 안에 이 방학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라는 교육부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독감 의심 환자 1,000명당 15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한국 보건당국이 독감이 유행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준은 1,000명당 9명 정도인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지금 독감 상황, 이 한국 정부가 독감 감시 체계를 가동한 1997년 이후 제일 좋지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감기 정도의 이런 비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사람들 사이에 아주 빠르게 전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거리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누군가가 기침만 해도 이렇게 살짝 돌아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콧물과 재채기 등 일반 감기 증상에 열이 많이 나고요. 몸살이 나고 근육통을 동반하는 것이 이번 A형 독감의 증상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한정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머물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재채기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아예 등교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들어서 집계된 독감 환자 학생들 78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17,000명이 넘었고요. 전체 학생 한 1.7%가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환자가 5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집계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단시간 만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독감 상황에 한시적으로 18살 이하의 청소년에게 약값의 30%만 부담하도록 하는 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주사제를 지금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국보건당국에서는 제때 치유만 하면 독감으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A형 독감에 그런데 이 달과 오리는 또 조류 독감에 비상 상황이군요.
네, 날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첫 의심 신고로 시작됐는데 지금 조류 독감 사태는 한국의 국가적 재앙이 됐습니다.
네.
발생 34일 만에 감염되거나 또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입니다. 어느 날의 인구수와 비슷한 그런 규모인데요.
네.
2천만 마리는 한국 전체 가금류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한반도 남쪽, 서쪽, 남북 방향을 오가면서 철새에 의해서 또 지역 간의 감염에 의해서 가금류 농장들이 초토화된 상태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지금 조류 독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직 경상남북도 지역, 영남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농장 차원의 대규모 조류 독감 피해가 없어서 이 대규모 살처분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계란이 부족해서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계란 수입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날계란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4달러 정도면 살 수 있었던 30발들이 계란 한 판이 지금 뭐 8달러대에도 팔리고 있고요. 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텅 빈 판매대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국민들의 식탁에 이제 조리독감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식당가에서는 뭐 계란말이 메뉴라든지 계란이 들어간 국 등 이런 메뉴들이 사라지거나 값이 폭등했고요. 각종 과자류, 빵, 케이크, 계란이 필수 재료인데 이 계란이 부족해서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한국의 생활뉴스 맨 윗자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 고병원성 조리독감 확산을 대비해서 즉각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항원뱅크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늑장 대응,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조류독감 발생 10여 년 동안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지만 빠른 대응으로 100만 마리 피해 그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계속 비교가 되면서 한국의 방역체계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정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일정을 발표했군요.
네.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첫 준비 절차 기일이 열립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3일 말입니다. 소추인과 피소추인의 양자대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이는 변론 기일 전에 예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복잡한 사건인 만큼 원활한 심리를 위해서 먼저 만나서 서로의 주장과 쟁점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첫 준비 기일에는 대개 대리인들이 출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인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헌재에서는 첫 준비 기일에 대통령을 부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절차 길은 보통 2, 3회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변론 길이 시작되면은 본격적인 국회와 청와대의 예, 법정 다툼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도 일반에 공개가 되나요?
네,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 등 비성실세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국민적인 관심사와 사안의 중요성 또 언론의 요구에 따라서 개정 전까지의 법정 내부가 언론 카메라에 공개됐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럽 안보협력기구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 기구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기본 원칙에는 민주주의 정부, 법치주의, 부패 방제, 각국의 영토권과 주권의 존중, 각 개인의 존엄성, 유대교, 회교, 기독교 등에 대한 혐오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점령은 특히 우려 사항입니다. 고통을 해소하고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접촉 그룹을 강력히 지지하고 민스크 합의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도전, 즉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과업이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또 부패 척결과 개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법치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려는 열망은 우리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안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문제, 몰도바, 조지안의 문제 등 다른 분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권의 후퇴, 독립적 언론의 제한, 관용의 부재, 혐오 범죄 등과 함께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편협, 탄압, 반체제 억압 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자유가 손상되는 것은 폭정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언론, 자유로운 믿음, 개방된 정치, 투명한 정부, 활성적인 시민사회는 발전하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사람과 제도가 이런 권리를 거부당한다면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